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일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이나 모양이 하나님을 따라서 닮게 지어놓은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똑같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배신을 당하신 거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그 맺어졌던 은혜 언약,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어기고 배신을 한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선하고 지혜롭고 사랑하고 인자하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의롭고 거룩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 인간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은 죽음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죽게 된 것이죠. 죽음이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그 형상으로 모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건져내셨다, 죄에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뭐 이런 말씀이 전부 구원이란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을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고 성도라고 그러는 것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뭐냐면 그럼 회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윤리적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쏟아서 그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은 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 뭐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예수를 잘 믿고 산다는 것은 신앙의 관계인데, 그럼 예수만 잘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안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 1절에서 10절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사도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섯 개의 부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디도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장로와 감독을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어떤 가르침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읽었잖아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또 종들. 이렇게 해서 다 이 지도자에서 여섯 부류의 사람들을 연령별로 또는 성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는 신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나 장로들, 성경은 그걸 감독이나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가 뭐냐면 1절에 있는 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진리를 선포하라.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범사에 내 자신으로 모든 선한 일에 어떻게 본을 보이라. 모범적 삶을 살라는, 이게 지난번 우리 지도자에 대한 삶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지도자는 아닌데 교회 성도로서, 그러면 내가 좀 나이 좀 든 성도고, 나이가 든 여자 성도고, 그리고 젊은 성도고,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엔 종이었지만 지금은 직장인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늙은 남자들을 통해서, 이 말은, 늙은 남자라는 말은 성경에 뭐 장로라는 뜻하고 의미가 같은데, 여기서는 그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이가 좀 드신 남자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로 같으면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남자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느냐, 그 연령대에 그 남자로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2절에서 한 절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 하나는 너의 성품이, 너의 그 마음이나 품성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너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2절에 이 늙은 남자는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죠? 절제. 두 번째는 경건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근신하라. 나이든 남자들이요, 그대들은 절제하시오, 경건하시오, 그리고 근신하시오. 절제라는 건 자기 통제를 하는 것이에요. 밥을 막 먹고 싶어가지고 애쓴데 그럼 배도 나오고 체하고 몸이 둔해질 것 같으니까 밥을 통제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삶에서 자기가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이런 말을 지금 이 성품과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이든 나이값다운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기품이 있고 남이 보기에도 참 정말 존중할 만한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절제할 줄 알아. 두 번째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건 무척 신앙심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경건이라는 말뜻에서는 아주 사람이 그냥 싸구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품이 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점잖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고상한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 이거 뭐 윤리책도 아닌데 성경에 이런 말을 썼을까?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절제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신이요. 모든 것을 다 억제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으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이 신중하고 생각을 하면서 사력 있게 살라는 거죠. 이것이 나이든 성도들, 남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남자들은 이렇게 안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상당한 수가 종이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도 있고 뭐 일거리도 많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특별한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사교하고 놀고 하고 하니까 매일 술 취하고 그래서 싸우고 서로 막 다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잖아요. 배만 자기 생각이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인데 교회 옮겨놓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똑같이 고집스럽고 뭐든지 말도 마음대로 하고 자기대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 잘났고 그 다음에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냐? 좀 품위 있게 살라는 거예요. 좀 품위 있게 살라는 거예요. 옷을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 하든 품위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절제, 경건, 근신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보면 신앙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죠? 믿음과 그다음 뭐 사랑과 인내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사랑이란 이웃과의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사랑이라고 해요. 자, 믿음, 사랑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소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인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소망 대신에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왜 그러지? 인내. 근데 사실은 소망이나 인내나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하고 뭘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내고 견뎌내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암송한 로마서 5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5장 3절에. 그런 소망은 바로 인내를. 그래서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이 견뎌내는 절제한 인내하는 삶에 합당하게 거기 아주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그럼 여러분 지금 말한 성경에서 말한 이 여섯 가지 정도의 어떤 것을 얘기를 하면 그런 성도가 만약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든 남자 성도인데 절제, 경건, 근신, 믿음, 사랑, 인내에 온전한 그런 성도가 하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 그 괜찮은 영감님이시죠? 그죠? 괜찮은 성도예요. 바로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이요. 늙어서 뭐 내 맛대로 살아도 되고 이제 뭐 다 살았는데 굳이 내가 어떤 모습을 내가 지금도 노력하면서 할 필요 있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이런 모습을 가지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늙은 여자들은 좀 나이가 드신 여자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와 같이 늙은 여자들로 이와 같이라는 게 아, 나이든 남자들처럼 똑같이 그것도 다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뭔가가 나이 드신 여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 관점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3절에서부터 4절 앞에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관점이 뭐냐면 첫 번째가 행실에 대해서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이와 같이 행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행실이 거룩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할까요? 아 이거 행실 모르는 단어 아니죠? 거룩. 자, 뭐 교회에서 이거 거룩만큼 들어본 단어가 어디 있어요? 자, 행실이 거룩하다는 건 여러분들 어떨까요? 아 이거 참,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나이든 여자 성도들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행실이 거룩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이 거룩하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여기만 딱 쓰여지는데 그 당시에 디도나 에베소나 이런 동네에서 그레데나 이런 데서 너무 이제 잘 알려진 말이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단이든 뭐 어떤 이상한 종파든 간에 성전 있잖아요. 거룩한 곳에서 그 거룩한 성전을 섬기고 있는 여자 사제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삶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섬기고 있는 그게 어떤 뭐 다이애나 신이든 제우스 신이든 어떤 성전이든 거기를 섬기고 있는 여자 사제들을 거룩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여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도 그 소위 말해서 이방의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성전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 혼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실을 하라는 것이. 이것이 행실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정숙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뭐라고 돼 있죠? 두 번째 말로 보면은 네? 참소치 말며. 참소라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예요. 뒷담화라는 게 담화가 아니고 뒤에서 하는 담화를 뒷담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뒤에서 모략, 중상. 이거 아마 우리 교회는 전혀 없는데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이 일이 바로 뒷담화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집사 말이야. 아, 그 장로 골치 아파요. 아유, 그 우리는 전 목사가 왜 우리 교회 목사인지 모르겠어. 이것이 사실 그 당시에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굳이 써놓고 참소치 말라. 뒤에서 이렇게 중상, 모략, 비방, 그리고 뭐 수군수군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야, 여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당시에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녁의 문화가 파티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낮에 이제 일을 하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술 먹고 전부 노는 거예요. 교인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나이도 남자고 여자고 전부 그래요. 여기 우리 아까 절제하라는 말 속에는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말라는데 여기서도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 나이 드신 분들이 한번 상상하고 많은 술에 종이 되었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술을 뭐 병을 들고 요새처럼 값이 싸서 막 돌아다니진 않을 것 같고 술이 취해서 그 모습을 그냥 적당하게 완전하게 술 취해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술이 취해서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냥 아무렇게 누워 있고 막 그냥 막 고래고래 소리 치고 막 이런 모습이 많은 술에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술에 임박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처럼 돼 술에 취하지 말 그런 분위기가 절대 있지 않도록 하는 나이 드신 분들 도덕적으로 정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 도덕적 삶도 필요하고 행실이 거룩함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뭐가 있냐면 마지막에 선한 행실을, 선한 일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삶을,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아니까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머니와 같은, 나이든 진짜 너무 귀중한 그런 선생님과 같은 그런 모습의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가르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뭐라면 4절에 보니까 저들로 누구를 교훈하라고요?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 어린아이나 또는 젊은 여자들, 젊은 여성들을 나이든 여자 성도들이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결혼을 안 하신 분도 많고 남자들이잖아요, 전부. 근데 남자들이 젊은 여성을 가르치는 것보다 나이가 든 성숙한 그런 여자 성도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에서, 성경은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7절에 가보면 그래요. 넌 본을 보여서 남자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은 남자들이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럼 젊은 여자들이나 어린이는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나이가 든 어머니와 같은 성도들이 가르치라는 것이. 성경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엄청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쁘게 늙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를 가르치는, 선한 일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일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자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가르치는데 젊은 여자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하느냐? 그럼 젊은 여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젊은 여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젊은 여자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라.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성경의 원문은 보면 남편 사랑하기를, 자녀 사랑하기를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절대로 어떤 감정적인, 어떤 로맨틱하고 아니면 조금 뭐 어떻게 에로틱한 이런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가르치라. 그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과 섬김의 사랑, 그것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희생을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삶의 모습은 가르쳐야 돼요. 교훈을 하도록 돼 있다. 왜냐하면 그것 교훈을 하면은 모르던 것을 깨닫게도 되고 또 그것이 미처 안 되는 것을 점점 잘하게 해서 정말 성숙된 사랑, 성숙된 희생과 섬김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이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 젊은 여자들, 나이 드신 분으로부터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젊은 여성들이 만약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이 섬기는 희생에 이런 것을 잘 못할 때 배운 게 없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안이 좋아야지 잘 못 배웠구만. 바로 이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성도들이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도덕적으로 품행을 얘기하는데 근신하고 또 뭐예요? 순전하라. 이건 뭐 우리 다 알죠. 근신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고 순전은 정결함이에요. 굉장히 정결한 여인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가 젊은 여자들이 그래 순전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뭐냐면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에게 남자에게 가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여자 젊은 성도들에게 가정을 지키는 일을 가르치라고 늙은 여자들이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가정을 가르친 가정을 지키는 일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집안 일을 하는 것이에요. 집안 일을 하라는 건 집에서 무슨 뭐 일하는 여자처럼 일만 하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집안 일을 하라는 건 집안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관리하라는 걸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옛날에 어떻게 집안에 곳간 열쇠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안을 전부 다 잘 운영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자들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젊은 여자들은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근데 그 당시 여자들은 뭐 밖에 나가고 이랬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관리하고 집을 지키는 일을 하라는 거지. 두 번째가 뭐냐면 선해라. 선하라는 거, 친절하라.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되 이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친절하게, 상냥하게 아주 다정한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손님을 잘 접대하라.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개념이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선한 모습을 갖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케 하라.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
말을 들으면은 이 젊은 여자분들 요즘에는 교회 나오기 싫어져요. 성경 읽기 싫어져요. 아니, 지금 남녀가 평등한데 무슨 뭐 남편에게 복종이 어딨어. 지나 복종하라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에, 이 복종이란 말을 우리는 선뜻 들으면은 막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 굉장히 거북해요, 듣기가. 여기서 복종이란 말은 이런 거, 이런 의미예요. 남편보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무조건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모자란다거나 열등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너는 열등 안 하대서 강요되게 무조건 너는 순종해야 된다고 강요되게 복종을 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라고 했어요. 남자나 그 당시에 이런 선언은 로마 시대에 남자가 중심이 된 그 시대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 똑같다고 얘기 선언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자유 선언의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인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고 난 이 말이 오늘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거든요. 이 복종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남자가 열등하거나 또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는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 동등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남성이 여성의 머리가 되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을 창조의 질서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배웠죠.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고 하와가 그 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아담의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안 여겨서 배필자로, 도우는 자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서 있으면 좀 불안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안정이 되질 않아요. 잘난 척만 하고 그리고 뭐든 화만 내고 꼬뚝대고 이러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여자가 돕는 여자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될 그 총 책임자가 남자인데 아담인데 그 아담에게 맡기니 하나님이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창세기는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 때문에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그 권위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머리되었다는 이 말은 남자가 무슨 뭐 독재를 해야 된다거나 무슨 권력을 더 가져야 된다거나 남자가 훨씬 더 무슨 권세가 있다거나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서 남편의 머리됨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뭐냐고요? 뭐가 머리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머리됨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돼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의 권위라는 것, 머리됨이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것처럼 책임과 사랑과 돌봄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머리됨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그 머리됨의 의미를 가지고서 젊은 여자들로 하여금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남편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젊은 여자들에게 들려진 말이고 그 다음에 젊은 남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나오는 말씀.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젊은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근신하게 하라. 저 젊은 남자한테는 좀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냥 근신하게. 젊은 남자가 잘나서 이럴까요? 젊은 남자가 위대해서 이렇게 딱 하나 근신하라고 할까요? 젊은 성도들은, 남자 성도들은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마 이런 근신하라는 것은 이것 딱 하나로서 충분하다. 네 자신을 잘 다스리라. 젊은 이 남자 성도들은 사실은 이 명령 하나만 들으면 돼요. 네 자신을 잘 다스려라. 절제하고 컨트롤해라.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자, 젊은 남자 성도들은 혈기가 많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거칠어요. 생각도 막 별 생각을 다 해요. 야심도 있어요.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욕망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이 남자 성도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래 생각하는데 잠깐 근신하라. 자기를 통제하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남자에게 할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자신감에 차 있는데 딱 하나 할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자기가 얘기해요. 모든 것이 내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컨트롤 하라는 것이에요. 남자들에게 유일한 것이 이 근신하라는 하나만 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 남자 성도들은 그것 생각해. 아, 근신해야 되는 거. 내가 내 자신을 갖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 종들에게서 2장 9절에서 10절에는 종들에게. 왜 종들에게만 특별히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당시에 사회 구조가 종이 노예가 많았어요. 전쟁을 해서 잡아온 포로들이 노예가 되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면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것이 돈으로 사가지고 노예가 되고 남편이 죽으면 생활 능력이 안 되니까 애들이나 여자들은 종으로 또 사게 되고 그러니까 막 종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이 역사가들이 그 당시에 이 사회상을 보면서 로마 시대의 종들, 노예가 6천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전부 다가 뭐냐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종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이라는 말 특별히 해요. 근데 오늘날에 종이 없지만 오늘날에는 뭐냐면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는 어디서 일하든 상하관계 또는 상관들에게 또는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상전들에게, 범사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범사의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상전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오늘날 같으면 아유, 직장에서 상전한테 순종하라고요? 아, 싫어도 뭐 목이 달려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서 자신의 일을 할 때 그 조직에서 추구하는 모든 일에서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것이 첫 번째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쁘게 하라는 거죠. 기쁘게 하라는 건 적극적으로 그 일이 되도록 상관이 기쁘게 한다는 것이, 조직을 기쁘게 하는 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거기에 일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선 조직이 정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정말 순종을 해야 되고, 조직이 정한 그 일에 예를 들어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걸 순종을 해야 돼. 아, 나 그거 못해 이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일을 기쁘게 즐겁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거스려 말하지 말라, 반대하지 말라. 거기에다가 거역하는 반대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대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가 하나라고 선언을 했으면 노예들더러 사회 개혁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오히려 이 사회 체제 안에서 노예로 있는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절대 상전들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열정을 가지고 기쁘게 하고 그리고 절대 거스려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가 뭐, 떼어먹지 말라. 떼어먹지 말라. 정직하라는 것이에요. 떼어먹는다는 얘기는 돈이 있는데 돈을 갖다가 몰래 공금을 그리고 갖다 줘야 될 마땅히 내 돈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더 나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요령 피지 말라. 해야 할 일을 갖다가 게으르지 말라. 정직하게 신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든 사회 일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어서는 안 돼요. 아, 난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도 더 많이, 일을 위해서. 전기 하시는 분은 전기에 거의 박사 수준이 돼야 되고, 알람도 박사 수준인데, 내일 손질하는 데는 뉴욕에 적어도 제일 잘하는 최고의 기술자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뭐냐면, 이게 뭐냐면, 떼어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부족해서 그 일을 못해주는 거, 이거 자체가 전부 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에요. 시간 내 멋대로 하는 거, 게을름 피우는 거, 눈가림 하는 거, 돈도 몰래 쓰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떼어먹지만 정직한 그런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충성을 다하라. 충성에는 악한 충성도 있고 선한 충성도 있어요. 악한 일을 갖다가 골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선한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하라. 우선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라. 양심적으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딱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 10절 제일 끝에 보면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끝에 시작. 이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빛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종들이, 우리 사람들, 성도들이 해야 된다. 빛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빛나면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요? 여기서 빛나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귀금속을 받는 금속, 이제 금방에 가잖아요. 그럼 보석을 유리잔에다 넣었는데 옛날에도 그랬는가 봐요. 그럼 그걸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아주 좋은 밑에다 천을 깔고 배열을 잘해서 그게 바짝바짝 해서 사람들이 한눈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빛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종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이렇게 정직하고 그리고 굉장히 일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전과 조직에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갖다가 보석처럼 빛나게 하라는 것이. 참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섯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들이,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각자의 위치에서 연령에서 신분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 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이유와 증거가 있다는 것.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요. 먼저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5장 2절. 2장 5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기 5절은 특별히 이제 뭐냐, 젊은 여자들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한다. 회방이라는 뭐예요? 모독한, 모독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별거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왔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모독당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지,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 2장 8절에 있는, 또 끝에 있는 말이에요. 2장 8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거, 기독교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을 때 스스로 그걸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놈들이세요. 형편없는, 가치도 없는 놈, 쓰레기들이구나. 이런 말을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라는 거죠. 이런 증거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또 있어요. 세 번째가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전부 다 이는, 이는, 이는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날까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리스도인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장로나 목사나 집사들이나 또는 교회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찬양대원이든 누구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보고 악한 놈들이라고 이 이방인들이 평을 한다는 거예요. 더 그거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흙덩이 속에서 엄청나게 모멸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정말 금은방에 있는 보석처럼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하도록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성경 2장 10절에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보석상에 있는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왜 보여주지 못하느냐?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왜 도전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라, 충성해라, 교회를 잘 봉사해라 이런 일을 너무너무 듣는데 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같이 만들라는 이런 도전을 못 받을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에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세요. 산상교훈이라 그러죠. 그 산상교훈의 첫 부분 5장에서 이런 말씀을 5장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제자들을 보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5장 16절에, 5장 15절에 너희는 빛이다 하고 5장 16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서. 그래서 사람 앞에 비춰가지고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보게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성경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쓰고 있어요. 그레데 있는 그 정말 악한 짐승 같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 배만 챙기는 그런 게으름뱅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졌어요. 아니 더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포근한 게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짜요. 소금 역할을 너무 잘해. 너무 짠돌이야. 교회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이 빛을 비추는 게 있는데 교회 사람들은 뺀질뺀질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뺀돌이가 되어버렸어. 소금과 빛이 되라니까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가 더 손가락질을 받고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일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던 이때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모습을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정말 이 말씀에 정결한 말씀에 더러움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정결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복받으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석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 보석같이 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가르침 앞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모습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숨쉬자